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절망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끔씩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호세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 소선지서 중에 굉장히 좀 난해한 본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끔씩 새벽에 혹은 수요일에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을 가지고 함께 이 서론적인 이야기, 배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1장은 호세아서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서론의 굉장한 함축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의 이름들 몇 가지의 몇 명의 이름들이 좀 등장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로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는 헬라어식 표현이죠. 이 모두 같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 선지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를 비롯해서 아모스, 요나, 나훔 그렇게 네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는 하박국, 예레미야, 그다음에 스바냐,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요엘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바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호세아는 오늘 1장에서 나온 여로보암 바로 2세,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2세가 이제 통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의 이 죄가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죄는 어떤 죄였었냐면 이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어떤 반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이 북왕국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크게는 세 가지로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던 배은망덕한 죄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 다시금 그 야단 친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의 은혜들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들은 계속 깨닫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도 계속 그들은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 또 젖어들죠. 그것을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들은 간음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오늘 이 이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간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북왕국의 가장 큰이 평가는 간음했다라는 평가로 죄를 평가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 시대에 어떤 평가를 쓰냐면 가늠했다라는 평가로 사용되어지면서 호세아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받냐면 가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로 평가를 본인의 어떤 소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사명은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 가정의 무대로 끌어들이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가늠한 여인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판을 결혼이라는 무대로 끌어들이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떤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죠.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1장의 서론적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참 놀랐던 것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결혼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결혼한 대상이 바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목사가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사모를 어떤 여인으로 결혼을 대상자를 가늠한 여인,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했던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절망시켜 주시는 사역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찬란했던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당시에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 여자를 등장시키면서 음란했던 가장 영적으로도 피폐했던 공고했던 시대에 도대체 이 여인과 결혼시키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수 없게 만드시죠.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수 없게 만드는 상황 속에 더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죠. 3절부터 이상한 얘기를 더 만들어 가십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절부터 세 명의 자녀들이 더 등장을 시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가늠한 여인,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자녀들 낳게 하십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흩어버리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 골짜기의 이름을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란 골짜기의 이름은 굉장히 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6장 3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굉장히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던 곳이 바로 이 사사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또 예후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의 군대를 아주 몰쓸어 버렸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북왕국을 세웠던 사람 아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남그 남유다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나단만 왕으로 세우고 열조가 끝나버립니다.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그렇게 끝나버리죠. 그 뒤에 바사라는 사람이 나단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므리에게 왕위를 빼앗깁니다.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왕조 이후에 네 번째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족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입니다. 여기서 왕조가 누구가 등장하냐면 오므리 아합 왕조 아시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면 여기서 누구 우상을 데려오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데리고 오면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왔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에 막 이런 어려운 일들도 막 생겨버리는 일들도 생기죠. 여기에서 예후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가를 다 쓸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를 등장시켜서 이런 일들을 다 쓸어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다 쓸어버리면서도 우상을 남겨놓습니다. 다 끝내지 않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짜기의 이름을 지명을 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의 골짜기 지명을 따서 붙여버립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 다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로 루하마, 6절에 보니까 로 루하마 딸의 이름을 낳습니다. 루하마는 사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앞에 로를 붙여서 뭐라고 붙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붙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하는데 그 당시에 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약올리자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포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에 호세아서 1장 6-7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1장 6-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7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는 긍휼의 여김을 받았지만 북왕국 유다는 그렇게 망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요. 라그 아들의 이름을 9절에 로함미라고 등장합니다.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란 뜻이지만 앞에 로가 붙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뜻을 붙였다는 건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세 명의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적으로 피폐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심판의 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끝나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될것 같아서 그렇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만약 호세아서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버리면 구원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냥 무색하게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라는 이름을 아시죠? 호세아는 예수,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 예표가 되는 호세아는 그냥 이름이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소망의 빛을 한 줄기 빛을 비춰 주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호세아에서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비록 심판 날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을 자격 없는 죽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작은 빛에 거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자격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고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인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셀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실 때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날 허락해 주시며